라디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는 외교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오늘 한국통일부가 주최한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감염병과 자연재해 퇴치를 위한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과 미국 지도자들은 대화가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는 외교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사자들이 시작한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제사회는 진전이 있기를 보고 싶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한국이 공공보건 등 남북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간은 한반도가 직면한 전염병과 홍수, 태풍 문제와 같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인도 간 국경 지역을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군이 실종된 인도 민간인 남성 5명이 중국군에 구금됐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인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로이터 통신에 자국민 실종과 관련해 한라인을 통해 중국군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민간인 인도 남성 몇 명이 중국 쪽으로 건너간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그들이 붙잡혔다면 인도로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로 돌아오는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해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길을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 현지 언론은 지난 5일 인도 경찰 당국을 인용해 자국민 5명이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국경지대에서 중국군에 납치됐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종자 5명은 인도 출신으로 인도군은 지난 5일 중국군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군의 요청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주재 미국 언론인들의 비자 연장을 중단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트위터에서 중국 언론인들이 미국에서 공정하게 대우받는다면 이곳 미국 언론인들과 훌륭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 대변인은 CNN 기자 등 몇몇 미국 기자들의 비자 연장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기간 그들의 중국 수료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로 CNN과 월스트리트저널, 게티 이미지 등 소속 기자 5명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주 중국 외교부에 기자증 1년 추가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자국에서 일할 수 있는 중국 주요 국영 언론사 직원 수를 160명에서 100명으로 줄였습니다. 예선에서 독립한 동유럽 국가 벨라루스에서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난 대선 결과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대 10만여 명은 어제 수도 민스크 도심을 행진하며 대통령 퇴진과 구금된 시위대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당국은 보안군과 장갑차를 동원해 시위대가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앞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달 선거에서 자신이 재선됐다고 밝혔지만 야권 세력은 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방국들도 벨라루스의 대선이 공정하지 못했다면서 야권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벨라루스 내무부는 100명 이상의 시위대가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미국인 20% 이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 미 식품의약국 FDA 국장이 밝혔습니다. 스콧 고틀리브 전 국장은 어제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향후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틀리브 전 국장은 전통적으로 감염증이 좀 더 쉽게 확산하는 가을과 겨울로 접어들면 6개월 넘게 지속된 코로나 피로증이 추가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코로나 백신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현재 확산률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미국 인구의 20% 이상이 감염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9만 명을 넘어서면서 브라질을 제치고 확진자 수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인도 현지 언론은 어제 기준 9만 1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비교의 세계 뉴스 박종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7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 협상에 다른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 주민들의 식량권 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는 유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3 내지 9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국제포럼에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외교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통일부가 7일 원격 토론회 방식으로 주최한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 보낸 특별 영상 메시지에서 북한이 핵 협상의 다른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In 2018, leade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ow that dialogue is possible.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미북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2018년을 언급하며 미국과 북한, 한국 지도자들이 대화가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선 외교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된 것을 당사자들이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국제사회는 이런 과정의 진전을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또 판문점 선언은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 이사회의 공식 문서로 회람됐고 한국의 씨름은 남북 공동의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며 이는 중요한 발걸음이지만 더 많은 게 필요하다고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 한반도가 직면한 전염병과 홍수, 태풍 문제와 다른 어려움들을 남북한이 함께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남북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 CVIP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며 이 새로운 시작에 화답하는 북한 측의 목소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 작은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다는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며 작은 기획을 통해 인도 협력과 교류 협력을 재개하고 남북 간 대화를 다시 시작하며 약속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남과 북은 호혜적 협력을 통해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과 미북 비핵화 대화의 큰 흐름도 앞당길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7일 기자설명회에서 이 장관의 CVIP 언급에 대해 분단 구조를 허물기 위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으로 견고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평화 상태를 구축하는 것이 기여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여 대변인은 또 이 장관이 최근 언급한 미한 냉전 동맹이라는 표현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방문 자리에서 미한 관계가 어느 시점에선가는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서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한 동맹의 성격을 군사적 냉전 동맹으로 국한 짓는 듯한 표현이었습니다. 여 대변인은 냉전 시대에 출발한 미한 동맹이 군사 동맹에서 출발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추구라는 가치 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 장관도 평소 그런 이야기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때 발언은 한미 동맹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주도하는 평화동맹으로 진화할 것을 기대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앞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VOA에 미한 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이 동맹의 기반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양국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의 가치는 확고한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는 경제, 에너지, 과학, 보건, 사이버 안보, 여권 신장 등과 같은 지역적, 전 세계적 사안에서 폭넓게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은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 주민들의 식량권 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 구금시설 내 인권 침해와 함께 주민들의 기본권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주민들의 식량권 실현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제75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전반적인 북한 인권 현안과 함께 신종 코로나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이동 제한과 국경 봉쇄 등 엄격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작물 재배, 종자와 식량 등 물자 이동이 여의치 않아 식량 불안이 높아졌고 수개월간 교역은 거의 멈춰섰으며 물자 수입 지연과 함께 화물과 사람에 대한 장기간 격리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배급제도 실패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식량 수급을 위해 시장 활동에 관여하는 것도 당국의 코로나 대응 조치로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당국의 코로나 관련 조치가 북한 내 인도주의 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상주하는 유엔 관계자 수가 평상시의 25%에도 미치지 못했고 평양 밖에 현장 방문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주의 물자 전달과 감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임산부와 아동, 결핵 환자 등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매우 제한적인 지원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주민들의 기본권 제한과 함께 자의적 체포와 구금 등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지속적인 인권 침해 유형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 당국이 표현과 사상, 양심, 종교,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엄격하게 계속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물자 이동, 새로운 정보통신 기기를 통해 외부 정보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도 휴대전화 통화 위치 추적, 국경 지역 감시 강화, 해외 방송 신호 방해 등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그러면 박형주 기자와 함께 이번에 공개된 UN의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인지 설명해 주시죠.
구테우스 UN 사무총장이 오는 15일 개막하는 75차 UN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UN 총회 결의에 따른 건데요. UN 총회는 해마다 12월에 채택하는 북한 인권 결의에서 사무총장에게 다음번 UN 총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별도로 제출하는 보고서와 함께 UN 총회에서 인권 사안을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때 주요 자료가 됩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네, 보고서 형식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모두 여섯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북한 인권 상황 전반을 기술한 세 번째 장입니다. 이 장은 올해 모두 7개 주제로 나눠졌는데요. 구금시설 내 인권 침해, 표현, 양심, 종교, 결사 등의 자유에 대한 권리, 또 이동 자유의 권리, 식량, 식수 등에 관한 권리, 건강권, 노동권, 그리고 국제 납치와 이산가족 등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올해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인권, 특히 주민들의 식량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자세히 기술한 점이 특징입니다.
북한 구금시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 침해가 자행된다는 건가요?
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지난 7월에 여전히 고통스럽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북한에 강제 송환돼 구금된 경험이 있는 북한 여성 100여 명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북한 구금시설 내에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상기시켰는데요. 구금시설에서 여성들이 학대와 성폭력, 강제 낙태, 강제 노동 등 인권 침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지난 제43차 인권이사회에서 이 구금시설 내에 이런 인권유린이 구조적이며 인민보안부와 국가안전보위부 직권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한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유엔 측은 이런 의혹을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탈북민들 등의 진술이 다른 진술들과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 문제도 북한 인권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인데 이번 보고서에서도 다루어졌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동의 자유 항목에서 다뤘는데요. 특히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서 우려를 표시하고 또 국제법에 따른 관련국들의 의무를 강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측에 우려를 제기한 사실도 소개를 했습니다.
북한에 의한 강제 납북 문제 등도 여전히 우려 사안으로 거론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 강제 실종 실무 그룹이 강제 실종과 관련해 북한 당국에 모두 316건의 통보문을 보냈다고 밝혔고요. 특히 1969년 칼기 납치 실종자 11명 송환 문제 등과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가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인 납북자 12명의 생사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8년 8월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없었던 미북 이산가족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북한의 친척이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 약 1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끝으로 유엔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이번 보고서에서 어떤 권고 사항을 담았나요?
네, 먼저 북한 당국에는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 등 유엔 메커니즘이 제시한 권고사항을 이행하며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건설적인 관여에 나서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할 것, 코로나 조치가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납북자나 이산가족 등 특정 현안에 대해 관련자나 관련국에 협조할 것도 권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총회나 이사회 관련 결의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고려하고 탈북민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며 식량과 의약품 등에 관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동참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년 동안 다루기 힘든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정지된 상태라며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문제를 외교적 의제에 좀 더 전면적으로 통합하면 인권 문제 해결의 진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 기자와 함께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는 유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미국은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유엔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제75차 유엔 총회에 알레나 도한 유엔 일방적 강압 조치에 관한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방적 강압 조치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서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사실상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의 피해를 부각시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선 미국의 독자 제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막고 있다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도한 특별보고관은 미국의 제재로 북한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화상 모임을 제공하는 줌의 경우 미국의 법률에 따라 북한과 쿠바, 이란 등에서 등록된 주체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의료진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온라인 회의나 원격 의료마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에 가해진 금융 제재는 미국을 근거지로 둔 원조 기구가 북한 내 소아병동을 위한 수도 공사마저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도한 특별보고관은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문제 등을 다루는 유엔 특별 보고관들은 올해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후 북한에 가해진 제재를 완화 혹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힐랄 엘버 유엔 식량관리 특별 보고관은 지난 4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기간 중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지난달 같은 이유를 들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각각 지난달 말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제재 면제나 완화를 촉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유엔의 제재 완화 주장이나 미국의 강압적 조치가 북한 등의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은 미국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입니다. 미국은 인도적 지원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대북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속하게 승인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이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humanitarian assistance, medical devices, equipment, pharmaceuticals, things that people need in these difficult times.
의료기기와 장비, 의약품처럼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은 언제 어디서나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울러 대북 제재가 미국이 아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라는 사실도 거듭 상기시키면서 미국의 제재들은 인도주의 품목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미국이 이란과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한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폼페오 장관의 발언과 별도로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취약성을 우려한다며 대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북중 국경 도시 단둥에 주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단둥과 북한 간 무역 규모 등을 통해 봤을 때 단둥 지역에서의 확실한 제재 이행이 북한의 외화 벌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주목한 도시는 중국 단둥입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는 4일 공개한 10억 달러 국경도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단둥의 사례를 통해 중국의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가 단둥을 꼽은 이유는 과거 단둥과 북한 간 교역 규모 그리고 단둥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가담했던 전력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중국 해관 총서와 유엔 무역 통계 자료 등을 집계한 결과 2014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단둥과 북한 사이에 6만 2,500건의 교역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29억 달러 상당의 거래가 성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기간 교역에 참여한 단둥 소재 회사는 150개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북한과 거래한 규모는 이 기간 북한 전체의 무역 규모의 20%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단둥의 대북 수출 규모는 17억 6천만 달러, 수입 규모는 11억 6천만 달러에 달했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합동군사연구소 게리 소모빌 연구원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단둥이 북한과의 교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 국경을 마주한 지리적 이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단둥 has always been sort of seen as a one of the key gateway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Though it's probably one of the easiest border crossings.
소모빌 연구원은 단둥은 항상 북중 간 주요 관문으로 여겨져 왔다며 이는 아마도 단둥이 북한에서 가장 쉽게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곳일 뿐 아니라 무역이 용이한 대도시로 북한과의 교통 연계 역시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과거 대규모 무역이 성사된 단둥에 대한 중국 당국의 엄격한 제재 이행 감시를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특히 지금의 유엔 안보리 결의 기준으로 볼 때 과거 벌어진 단둥의 대북 수출의 98%, 수입의 37%가 결의에 저촉된다며 중국은 현재 단둥과 북한의 무역 현황이 과거 대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과거 단둥이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 활동에 가담했던 전력에도 주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안보리가 2016년 3월 채택한 대북결의 2705에서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했지만 북한은 결의 채택 이후에도 2017년 2월까지 매달 평균 10회 이상 단둥의 석탄 수출을 이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모빌 연구원은 단둥에서 과거 이런 제재 회피 활동 가담 전력이 있었음에도 중국은 2017년부터 교육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재 이행에 나서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again, it just raises questions in terms of how effective China is in enforcing those sanctions. Again, as you said, the fact that China has stopped.
한편 보고서는 단둥이 실질적인 무역 기지뿐 아니라 북한의 돈 세탁 창구로도 핵심 역할을 한 사실을 재조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5월 미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소장에서 북한 조선무역은행이 국제 금융망을 이용해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불법 결제와 돈 세탁을 벌여왔다며 단둥을 주요 해외 점포망으로 지목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에서도 설탕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면서도 북한 당국이 시장의 수요에 맞춰 설탕 수입을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5월과 6월 러시아에서 사들인 설탕은 200만 달러치가 넘었습니다. 뷰이가 최근 국제무역기구 ITC의 북러 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북한은 5월에 116만 2천 달러치의 설탕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데 이어 6월엔 136만 달러치를 들여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월 10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설탕을 사들인 건 최근 몇 년간 관측되지 않은 현상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에서 4월 대러시아 설탕 수입액은 4만 3천 달러에 불과했고 지난 한 해 수입 총액도 7만 5천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7년과 2018년에도 북한의 러시아산 설탕 수입은 각각 9만 4천 달러와 5만 8천 달러로 최근 월 수입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도 최근 많은 양의 설탕을 수입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월 한 달간 흔히 백설탕으로 불리는 설탕 제품 17,916톤, 금액으로는 754만 달러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이는 수입액으로 놓고 볼 때 북한의 7월 한 달 대중 수입품 648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전체 수입액 6,586만 달러의 약 1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북한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연간 100만 달러대의 설탕을 중국에서 수입했지만 2018년과 2019년 각각 4천만 달러가 넘는 수입액을 기록하는 등 설탕 수입을 크게 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의 한 민간단체는 북한 개성 고려 인삼무역회사와 물물교환 형식으로 거래를 추진했었는데 이때도 한국 측에서 보내려 했던 품목이 설탕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정확히 어떤 배경에서 설탕 수입을 늘리고 있는지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일부 언론은 과거 북한 주민들이 사카린을 이용했지만 점점 설탕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보도와 설탕 수입 증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북한 전역에서 설탕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설탕 수입 증가가 북한 경제가 개방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작은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is increase in sugar imports is actually a very good thing because it's suggestive that the
북한의 일반 소비자들이 먹고 마시는 부분에서 좀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란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외화가 부족한 북한 정권 입장에선 외부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설탕에 돈을 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설탕은 사치스러운 소비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물품보다 설탕을 더 많이 수입하는 건 그만큼 북한 정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설탕 수입이 늘어났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선 여전히 매우 적은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it's really a tiny amount. You know, even the increased amount is 10% of what South Koreans import. So 1 in 10. You know, so it's a very small amount even though
특히 한국의 설탕 수입량과 비교할 때 10% 수준에 불과하며 이런 이유 때문에 구체적인 북한의 설탕 사용처를 파악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브라운 교수는 설탕이 쿠키 등 과자 제품에 사용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5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설탕 수입 급증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면서도 북한 내 배급 사정이 좋지 않은 점으로 미뤄볼 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설탕 수입이 최근 단기간 급증한 데 대해선 10월 노동당 창건 행사 때 배포할 아이들 선물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합니다.
러시아 외교 정책에서 북한은 우선순위가 아니고 북러 관계는 명맥만 유지되는 수준이라고 미국의 민간단체가 분석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의 대화에서 북한의 핵 역량 확대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3일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책을 분석한 새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현재 한반도에서 제한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는 2000년대 초반 북한과의 관계를 적극 개선하며 한반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열망을 보였지만 지금은 그럭저럭 관계만 유지하는 상황이란 겁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예산 제약으로 대북 교육과 투자는 미미하고 러시아가 야심차게 밝혔던 극동지역 개발 계획도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이유로 북한 경제에 대한 지원이나 사회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를 거부했고 러시아 수역에서는 북한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두 나라가 공방을 지속하는 상황이란 겁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의 북한은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며 중국이 러시아보다 북한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지렛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정책을 따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20년간 추구했던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전쟁, 북한 정권 교체 방지가 중국의 우선순위와 일치했기 때문에 2014년 이후 중러 간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십이란 보다 넓은 맥락에서 대북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을 크게 재조정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최근 교역 금지 품목에 대한 선박 간 환적 등 북한 정권의 일부 유엔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을 따르고 2019년 말부터 새로운 대북 제재 시도를 막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두 나라의 이런 통일된 입장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핵실험이나 정당한 이유 없는 고도의 군사적 도발 행동, 심지어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을 재개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은 추가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불편한 검증 체제를 피하려는 북한 정권의 노력을 지지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러시아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선호할 것이라며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해서도 극도로 경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평화 통일이 한국의 비용으로 이뤄지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확장돼 미군이 러시아 국경에 더 가까이 배치되는 걸 러시아는 경계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결국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안보의 완충지대로 보존하길 원한다는 점에서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러시아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만큼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의 속도와 범위의 유연성을 보일 경우 러시아가 문제보다 해법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가 고위급 전략 대화를 재개할 경우 북한의 핵 역량 추가 확대를 차단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남도 내 태풍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아 이례적으로 현지에서 노동당 정무국 회의를 열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홍수와 태풍 피해가 겹치면서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기 위해 현장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 지역을 찾았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지에서 노동당 정무국 확대 회의를 소집하고 당 부위원장들로부터 태풍 피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는 한편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들을 결정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공개한 화면을 보면 협소한 공간과 좌석 배치, 창문의 모양과 커튼 등으로 미뤄볼 때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에서 개최됐다는 관측입니다. 회의에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봉주, 리일환, 최휘, 김재룡, 김형준, 박태덕 당 부위원장, 그리고 박정천 군총참모장이 참석했습니다.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김영수 당 부장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정무국 확대회의에서 피해 책임을 물어 함경남도 당 위원장 김성일을 해임하고 후임에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임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한 당국이 지난 3일 마이삭으로 인한 수십 명의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원도와 원산시 간부들을 처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재해복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 지역 간부들에 대한 잇단 인사 조치는 희생양을 만들어 책임을 떠넘기려는 김 위원장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번의 경우에도 수해 복구가 끝난 다음에 공과를 따져야 되는데 현장에서 즉시 이 간부들을 처벌하고 해임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간부들에게 책임 뒤집어 씌우는 거다. 북한의 국가적인 총체적인 재난 대응 능력의 한계를 수하들에게 떠넘겨서 본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김정은식 이미지 정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김 위원장의 당과 정, 군 간부에 대한 잦은 교체 인사는 김 위원장 특유의 통치 방식이라는 평가를 낳고 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김 위원장의 이런 인사 스타일에 대해 조급한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잦은 교체가 간부들의 충성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또 수도에 우수한 핵심 당원 12,000명으로 함경 남북도에 각각 급할 최정예 수도 당원 사단들을 조직할 것을 결심했다고 강조한 내용의 공개 서한을 평양시 당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미 많은 건설 역량과 군 부대들이 강원도와 황해 남북도 같은 다른 피해 현장에 동원돼 있다는 이유입니다. 김영석 전 차관은 김 위원장이 서한에서 평양시 당원들에게 호소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북한 체제 성격상 강제 동원일 수밖에 없다며 재해가 북한 전역에 타격을 입히면서 당국의 복구 능력이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군이라든지 그 현장에서 이렇게 그 지역 주민들 동원해서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도 당원 사단을 만들 만큼 이제 북한 내에서 인력난, 그다음에 뭐 그 자재난 또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발빠른 피해 지역 방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홍수와 태풍 피해가 겹치면서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이른바 애민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새 도당 위원장으로 당내 서열 1위 핵심 부서인 조직 지도부의 부부장을 현장에서 전격적으로 임명한 것도 신속한 복구 의지를 보임으로써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중앙당국에 대한 의존 심리가 강한 함경도 주민들에게 수도 당원사단 급파는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할 만한 파격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최고 지도자가 이런 행동을 했다. 평양시 당원들 끌어내서 우리를 도와줬다. 그러면 그 지방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인기는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책임도 회피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한편 김 위원장이 열차에서 정무국 회의를 개최한 것은 신종 코로나를 의식한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한범 박사는 재난수습 차원의 긴박한 현장 방문인데 기동성이 떨어지는 열차로 갔고 함경남도 당 청사 같은 곳을 놔두고 굳이 비좁은 열차 안에서 회의를 한 것은 신종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통서 남북입니다. 북한 수뇌부가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실패를 시인하고 내년 1월 새로운 경제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경제계획이 실패한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 전략 실패를 공개 시인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계획되었던 국가 경제의 장성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 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북한이 22년 만에 채택한 경제 계획이었습니다.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수차례 걸쳐 5년 또는 7년 단위의 국가 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1990년대 중반부터는 아예 경제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2012년 집권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난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해 4월 15일 태양절 열병식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개혁 조치들을 부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공장과 기업소에는 독립채산제가 도입됐고 잉여 생산물 처분과 임금 결정에 자율성이 커졌습니다. 또 무역을 장려하는 한편 농업에는 분조제를 도입했습니다. 아울러 외국 자본과 기술을 들여오기 위해 평양, 원산, 금강산 등 13개의 경제개발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국 남북물류포럼의 김영윤 박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면서도 당 일꾼들한테 세상에 제일 좋은 경제관리 시스템이란 거 이런 걸 한번 가져와라. 그렇게 아주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새로운 포맷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북한 당국의 이런 경제개혁 노력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4년 북한은 석탄 수출 11억 달러를 포함해 31억 달러의 물자를 수출했습니다. 또 개성공단을 통해 노동자 임금 1억 달러, 노동자 해외 송출을 통해 2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2012년 평양에 창정거리를 건설한 데 이어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 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를 잇따라 조성했습니다. 자신감을 갖게 된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 5월 평양에서 열린 7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 부분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며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그해 11월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해 12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채택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돈줄을 차단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과 철광석 그리고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물론 대북 정제유 수출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는 북한의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큰 충격을 가했습니다. 우선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줄이 끊겼습니다. 북한 무역의 90%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데 북한의 대중 수출이 붕괴됐다고 할 정도로 감소됐습니다. 2017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2억 2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90% 가깝게 줄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1월 시작된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북한 경제에 2차 충격을 가했습니다. 북한은 1월 말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국경이 갑자기 차단돼 밀가루, 식용유, 설탕, 비료 같은 생활 필수품이 들여오지 않자 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연말 킬로그램당 4,100원 선이었던 쌀값은 2월 초 5,670원까지 올랐습니다. 또 킬로그램당 1,800원 선이었던 옥수수, 강냉이도 6월 24일 2,400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랩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쌀을 사기 힘들 때 옥수수를 구매했는데 최근 옥수수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겁니다.
The general population, if they can't afford rice or if it's not in the
이렇듯 고강도 제재와 코로나 사태에 시달리다 김정은 위원장이 9월 19일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전략 실패를 인정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작성 중인 새로운 경제 계획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합니다. 지금처럼 석유와 외화 자금줄이 끊긴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경제 계획을 세워도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경제를 살리고 싶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결단을 내려 미국과 마주앉아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I think so, and of course we all hope he will come to his senses and do that.
두 번째 조건은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지난 50년간 가장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두 나라가 중국과 베트남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모두 사유재산 확대와 민간기업 육성을 통해 커다란 발전을 이뤘습니다. 따라서 북한도 적극적인 시장화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남부 조지아 주립대학의 그레이소 교수는 말했습니다.
Does the privatization actually increase their productivity level because the privatization gives a more incentive?
특히 브라운 교수는 국영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김책 제철소부터 거의 모든 기업소와 공장이 국가 소유입니다. 문제는 공장과 기업소가 생산성이 낮고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경제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But that system broke down badly in the 90s with the famine.
세 번째는 북한 농업의 현대화입니다. 농업 부분에는 300만 명의 농민이 종사하고 있는데 생산성은 2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따라서 북한도 중국을 본받아 협동 농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조지아 주립대학의 그레이스 오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The privatization process actually helped the Chinese government's the farming productivity, and North Korea can do the similar thing.
북한이 내년 1월 어떤 새로운 경제 발전 계획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젊은 탈북민들이 유튜브를 통해 북한과 미국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자신의 삶과 개성을 드러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인 박영미 씨가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인권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 음식, 문화 등 재미있는 주제를 통해 미국과 북한을 비교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3살이던 2007년에 굶주림을 피해 북한을 탈출했던 박 씨는 미국의 음식 문화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탈북민인 내가 좋아하는 다섯 가지 미국 음식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스테이크를 미국에서 처음 먹었던 기억을 나눴습니다. 접시에 올려진 고기의 양에 놀랐고 입안에서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북한 생각이 났습니다.
Literally one of the executions that my mom was forced to go see was a young man who was even like younger than me now, like only in their 20s. He had died because he ate a cow.
협동농장에서 소를 훔쳐 잡아먹었다는 죄목으로 한 젊은 청년이 공개 처형 당하는 것을 어머니가 목격했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북한에서 소는 국가의 자산이고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소를 먹는 것은 사형당할 수 있는 죄라고 소개했습니다. 2015년부터 뉴욕의 명문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부했던 박 씨는 뉴욕을 처음 방문한 날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밤에 타임스퀘어 광장에 도착했는데 불빛이 너무 환해 불바다 같았다는 것입니다. 박 씨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공격해 불바다로 만들지 않아도 미국은 이미 불바다라고 생각했다고 재치 있게 말하며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의 실태를 전했습니다.
Sometimes in North Korea we do get the electricity, but it's a war on like who gets more power. So we get like maybe in the summertime there's more.
여름에 수력 발전용 댐에 물이 많으면 정부가 전기를 주곤 하는데 크고 좋은 변압기가 있는 부잣집은 전기를 많이 끌어가고 작은 변압기가 있는 집은 전기를 조금밖에 못 끌어간다는 설명입니다. 유튜브 시청자들은 박연미 씨의 영어 실력이 놀랍다. 박 씨의 책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영상으로 접할 수 있어 좋다. 미국에서의 일상이 북한 사람에게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여져 마음이 아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 씨는 3일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코아가 크죠. 그 전에는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북한을 알리는 활동을 할 수 있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도 못 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사원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해서.
양강도 해산 출신으로 2007년 탈북한 뒤 2009년 한국에 정착했던 박 씨는 대학에 다니면서 북한 인권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에서 연설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같은 해 노르웨이에서 열린 오슬로 자유포럼과 2015년 스위스에서 열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2015년 컬럼비아 대학으로 유학 온 뒤에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기업과 시민단체, 대학에서 강연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널리 알려왔습니다. 최근 본격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한 강연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정상적이지만 사람들은 정상적이잖아요. 다양함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꼭 인권이라고 해서 인권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재미있는 것도 좋고 미국 사람들도 봤을 때 새로운 시각을 얻어갔으면 좋겠는데.
박연미 씨는 앞으로 여성 인권, 아동 인권, 노동자 인권 등 북한의 다양한 인권 문제도 유튜브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부시 센터에서 2020년 북한 자유 장학생 중 하나로 선정한 탈북민 에블린 정 씨도 두 달 전부터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자신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블린 씨는 순간순간 북한에서의 삶과 비교합니다.
It's very cool to see this art because there are little to no sculptures in North Korea besides North Korean leaders.
캠핑을 가서는 도둑이 많아 밖에 물건을 둘 수 없는 북한의 삶이 기억나고 조각상을 보면 지도자 동상만 있는 북한이 생각납니다. 에블린 씨는 2014년 어머니와 북한을 떠났지만 중국에서 어머니의 권유로 15살의 어린 나이에 홀로 난민으로 미국에 왔으며 현재 미용 전문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에서 북한 당국의 선전선동을 연구한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 내 탈북자들의 유튜브 활동이 북한 당국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hope, I think, with any defector account, whether that's on the YouTube platform or written material, is that it's more candid and that it does give an honest
김 연구원은 최근 북한 여성 은하의 유튜브 영상들은 명백히 사전에 계획되고 대본에 맞춰 녹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에 반해 탈북민들은 더 솔직하고 진실되게 북한의 현실을 전하길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탈북민들의 영상들이 계속 어떤 내용으로 축적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전쟁에서 치명적인 동상을 입은 91세 미군 참전용사가 퍼플 하트 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국 하원의 노력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훈장 수여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톰 수호재 하원 의원이 3일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91살의 한국전 참전용사 제리 크레이머 씨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수호재 의원은 이날을 제리 크레이머의 날로 선포하며 크레이머 씨에게 연방의사당에 걸렸던 성조기와 그의 희생을 치하하는 의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전쟁에서 숨지거나 부상당한 미군에게 수여되는 퍼플하트 훈장을 받지 못한 크레이머 씨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수호재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크레이머 씨에 대해 전장에서 그가 보여준 용기와 국가, 가족, 동료 해병들에 대한 충성심은 우리가 군대에서 존중하고 증진해야 하는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레이머 씨가 퍼플하트 훈장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퍼플하트 훈장은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 혹은 부상으로 인해 전쟁 이후 숨진 미군에게 수여되는 메달입니다. 크레이머 씨는 그동안 4차례 퍼플하트 훈장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수호재 의원에 따르면 미 해군은 1951년 3월 퍼플하트 신청 자격이 되는 부상 종류에서 동상을 제외시켰습니다. 크레이머 씨가 퍼플하트 훈장을 받도록 하기 위한 수호재 의원의 노력은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호재 의원은 이날 크레이머 씨에게 퍼플하트 훈장을 수여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지난달 7일에는 대통령이 크레이머 씨에게 퍼플하트 훈장을 수여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크레이머 씨는 22살의 나이에 해병대 상병으로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1950년 12월 장진호 전투에서 손과 발에 심각한 동상을 입었고 현재도 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수호재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크레이머 씨가 장진호 전투 당시 영하 25도의 혹독한 추위에서 동료 군인들과 열흘 동안 대피수 없이 적의 사격을 피하기 위해 눈 속에 묻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후 크레이머 씨는 이어진 후퇴 과정에서 몸이 완전히 얼어붙은 동료들을 업고 퇴각했고 안전한 캠프로 돌아왔을 때는 손과 발이 동상으로 검게 변해 있었다고 수호재 의원은 전했습니다. 크레이머 씨는 동상으로 인한 부상이 너무 심해 총상을 입은 군인들보다 앞서 일본 병원으로 후송됐고 40%의 장애로 인해 해병대를 의병 제대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수호재 의원은 크레이머 씨가 당시 얼어붙은 장진으로 알려진 장진호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군과 영하의 기온이라는 치명적인 두 개의 적과 동시에 싸웠다며 그는 퍼플러트 훈장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533년 9월 7일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 왕 헨리 8세와 두 번째 부인 앤 불린 왕비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헨리 8세는 6명의 왕후를 두면서 궁정 암투와 후계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고 생모이자 헨리 8세의 왕후였던 앤 불린은 엘리자베스가 2살 때 간통죄로 사용됩니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고 25살에 왕위에 올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독신으로 살며 44년간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처녀 여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할 당시 영국은 신교와 구교, 가톨릭과 개신교의 분열 등 종교 갈등과 경제 불안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1세는 신은 한 분이라며 구교와 신교 간 종교 통일을 이룩합니다. 또 유럽을 주름잡고 있던 스페인이 영국을 침략했을 때 스페인을 무찌르고 영국을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단호한 결단력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영국의 황금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1921년 9월 7일 미국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에서 제1회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가 개최됩니다. 이틀에 걸쳐 열린 이 행사는 노동절 연휴를 맞아 관광객을 오랫동안 붙잡아둘 목적으로 고안된 행사였습니다. 제1회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가 열리기 1년 전인 1920년 9월 25일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 사업가가 비슷한 행사를 개최해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것에 착안해 시작된 것입니다. 1921년 9월 7일 열린 미인 선발대회는 50%의 관중들의 환호와 50%의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반영됐습니다. 이날 대회 출전한 후보들은 해변가에서 수영복을 입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또한 후보들의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8명의 여성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영예의 1위는 워싱턴 DC의 대표로 출전한 고등학생 마거릿 고어양이 차지했습니다. 키 155cm, 몸무게 49kg의 체형을 가진 미스 아메리카 고어양의 탄생은 이제 얼굴만이 아니라 몸매까지 미인의 기준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영복 심사는 미스 아메리카의 상징이 됐고 그 뒤로 미모만 보는 미인 대회가 아닌 출전자들의 재능까지 심사 분야에 포함시키는 대회로 발전해 오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미투 운동으로 인해 미스 아메리카가 성적 상품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2018년부터는 수영복 심사를 폐지했습니다.